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0절 읽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중에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아시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계신 대로 코코넛 신명기를 제가 너무 미루다가 지난주에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이 나오는 과정, 이제 편집하고 이제 출판하는 과정, 그 제작하는 과정들이 좀 남아있는데 책이 시작되면 그 단원별 메인 주제 설교를 저희가 보통 하잖아요. 근데 그러기 전에 단원별 메인 주제는 아닌데 좀 한번 다루어 봤으면 좋겠음.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 안 다뤘던 본문들을 좀 2, 3주 정도 설교하려고 합니다. 좀 낯선 본문일 수도 있고 아마 저도 처음 설교를 하는 거면 거의 여러분들이 못 들어본 본문일 경우가 많이 있을 텐데 그 자체로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니까요. 너무 본문이 주는 낯설음보다 새로 알아가는 즐거움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설교의 제목은 당신의 연애입니다. 모세가 이 신명기라는 모세의 설교집에 연애에 대한 조언을 세네 번 정도 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20대 때 여러분들 20대가 아니죠. 30대 때 여러분들 아직도 연애를 하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연애란 이슈들이 있는데 모세라는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인 분이 이 성경 말씀에 연애에 대해서 조언을 세 번 정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까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본문들을 좀 살펴보면서 모세가 가르쳐주는 연애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조언은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21장 10절과 14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어떻게 조언하고 계십니까? 상황을 좀 보죠. 뭐야? 라고 하지 마시고 일단 들어보세요. 예. 상황을 좀 보죠. 모세가 한 남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어떤 남자예요? 전쟁에 나가서 포로를 차지했는데 그 포로 중에 얼마나 아름다운 여자를 만났던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여자. 그래서 표현하기를 네가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라고 표현합니다. 연연하다는 게 뭐예요? 연애 감정이 깊게 생겼다는 거죠. 포로 중에 아름다운 여자를 만난, 너무 이쁜 여자를 만난 거예요. 내가 그한테 연애 감정이 생겼어요. 그럼 어떻게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연애 감정이 생겼으면 내가 대우하고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그냥 종으로 삼은 다음에 그냥 성적 관계만 맺은 거죠. 나중에 어떻게 했던 것 같아요? 팔아먹은 것 같아요, 또. 그쵸? 그러니까는 팔아먹으면 안 된다. 결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조언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모세가 연애에 대해서 조언하고 있는 첫 번째입니다. 그럼 새겨 들으세요. 팔아먹으시면 안 돼요. 하여튼. 근데 적용하기 좀 어렵죠? 좀 이따 설명을 할 거예요. 두 번째 본문을 봅시다. 이러니까 목사님들이 안 하신 거 이제까지 설교를 나도 안 했고. 하지만 우리 해보자고요. 22장에 보면 13절에 보죠. 22장 13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내를 맞아요. 그에게 들어간 후에 그를 미워하여 비방거리를 만들어 그에게 누명을 씌워 이르되 이렇게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 여자를 맞아 했더니 그와 동침할 때가 처녀인 것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해서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조언이죠. 두 번째 케이스라고 하는 게 더 적절하겠네요. 어떤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세가 볼 때. 어떤 남자, 어떤 여자랑 결혼을 했어요. 결혼할 때 뭐가 있었겠습니까? 기대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막상 결혼을 해봤더니 그 기대감이 깨진 거죠. 내가 상상했던 여자가 아닌 거예요. 내가 상상했던 결혼이 아니에요. 이걸 되돌리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여자에게 누명을 씌우면 되돌릴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 여자가 처녀가 아니었다. 당시 법에서는 그게 중요했으니까 처녀가 아니었다고 누명을 씌워서 쫓아낸 다음에 자기는 새 출발할 생각을 딱 한 거죠. 그냥 모세가 뭐라고 조언하는 거예요? 쫓아내면 안 된다라고 조언을 한 거예요. 그렇죠? 네가 사귀었던 여자, 결혼한 여자에게 누명을 씌우지 말라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예입니다. 벌써 분위기가 안 좋아졌네요. 예, 빨리 하죠. 예, 세 번째로 갑시다. 24장에 가면 앞부분에 24장에 보면 24장 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세 번째 케이스가 나옵니다.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게 그에게 수치된 이름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지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오.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그 여자가 그 집에서 나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렸어요. 근데 그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으로 내보냈으나 또는 그를 그 아내를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고 하자 이 여자가 이미 돈을 돌아주시는지 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삼지 맞이하지 말지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 케이스는 좀 낫죠? 어떤 경우예요? 내가 어떤 여자랑 결혼했어요. 근데 이혼하고 싶어요. 근데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면 자기는 클리어하게 캐치발할 수 있지만 그런 건 너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혼 증서를 써줬어요. 그렇죠? 근데 이 여자 그래서 이제는 딴 남자랑 결혼해서 사네요. 그랬던 이 남자가 보기에 어때 보여요? 내 옆에 있을 땐 그냥 그래 보였는데 딴 남자랑 사는 거 보니까 괜찮아 보였던 거지. 그래서 아쉽다라고 하고 있는데 마침 또 그 남자랑 또 이혼을 하셨네. 그러니까 얘가 또 아 그럼 이젠 나랑 살자라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렇죠? 모세의 연애에 대한 세 번째 조언이에요. 이게. 그렇죠?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수 있어요. 이게 아까처럼 누명을 씌우거나 팔아먹는다거나 이것보다는 좀 나아 보일 수도 있지만 모세는 이것도 절대 하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모세가 이야기해주는 연애에 대한 세 가지 조언들을 들을 때 우리 감정이 어때요? 그건 네이트에서 지나치게 자극적인 기사를 읽은 기분이죠. 아 뭐 이러고들 살아? 이럴 때 있잖아요. 괜히 클릭했다고 후회될 때 기분 상할 때 아 우리나라에 이런 일들까지 있나? 좀 그런 기분이라는 거예요. 연연하고 아름다움에 심취한 다음에 좀 지나면서 팔아먹었다 뭐 이런 건 좀 그렇잖아요. 이혼을 하고 싶어서 아내에게 누명을 씌웠다 이것도 좀 그렇고 너무 자극적이라는 거죠. 사실은 우리는 이 본문들을 읽을 때 어우 그땐 왜 이 모양이었대? 라고 그냥 마음을 빼는 마음이 먼저 들어서요 본문으로 깊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모세가 그 얘기를 하지만 성경이 그 사건의 수준입니까? 아니면 그 당시 세상이 그 사건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 세상이 그 사건의 수준이었던 거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의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도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다라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사건의 자극성에 이 본문을 외면할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각색을 좀 해봅시다. 포로 이런 건 우리한테 없으니까 시대적 상황 빼고 그리고 그 어떤 상황적인 논리들을 좀 빼고요. 이 등장인물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사실 마음을 뭐라고 하는 거니까 성경에서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좀 우리가 현대적으로 각색해서 좀 재해석을 해보죠. 해봅시다. 그럼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은 상대에게 받고 싶은 건 많은데 주고 싶은 건 없는 사람이죠. 연애를 하는데 저 여자가 너무 아름다워서 내가 연연해요. 너무 아름다워서 떨리고 보면 좋고 내가 너무 그 여자에게 심취해 있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누리고 싶어요. 받고 싶은 건 많아요. 하지만 그것에 상응하는 내가 그 여자를 대응하고 그 여자의 상처를 돌아보고 지금 상처를 돌아본 장면 나오잖아요. 그 여자가 다른 것이 더 좋다면 떠나갈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런 건 없죠. 없어요. 그 여자한테 받고 싶은 것만 많은 거예요. 주고 싶은 건 없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줄 때는 어디까지만 줄까요? 내가 받기 위해서 줘야만 하는 것 지점까지만 주는 거죠. 그렇죠? 뭐가 형성돼요? 관계에서 가격이 형성되죠. 내가 이걸 받으려면 줘야 하는 지점까지만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연애 방식이에요. 모세가 문제시한. 아, 우리 사이엔 없고 왜 그러고 살았대라는 이야기인가요? 우리 사회도 이런 사회라는 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금언이 있죠. 뭐예요? 잡은 고기에는 미끼를 주지 않는다. 웃으면서 남자들이 하는 이 금언, 이 명언. 명언처럼 쓰잖아요. 이 명언이 정확하게 이런 유형의 연애를 상징합니다. 내가 받고 싶은 게 있어서 너에게 가격을 지불했을 뿐. 내가 그걸 받았으면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뭔가 해야 될 것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남자분들 중에 이런 분들 꽤 있죠. 퍼센테이지로 따지시면 가끔 여자분들도 있죠. 동물형 여성분들 이렇게 그래서 내가 너 꼬시려고 했지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죠. 두 번째 유형인 사람은 어떤 경우죠? 한 문장으로 정리해보면 상대가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난 함부로 할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연애죠. 이 여자랑 결혼할 때 기대가 있었잖아요.
이 여자가 그 기대를 못 미쳤어요. 걔 나한테는 되게 큰 상처고 분노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여자에게 누명 좀 씌워도 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유형의 연애입니다. 나는 이 남자를 만날 때 이런 기대를 갖고 만났어요. 근데 막상 사귀어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것이랑 달라. 그러니까 내 감정은 속은 감정이지만 그 사람은 날 속인 적이 없어요. 그쵸? 근데 나는 마치 그 사람에게 속았다는 듯 행동하죠. 그래서 그 사람을 공격할 권리를 내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런 공격을 하는 사람들이요, 자기가 사랑받지 못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요, 자기가 상대방에게 속아 넘어간 피해자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경우 이 사람들은 가해자입니다. 내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해서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고 내가 그를 공격해도 되는 권리를 갖고 있느냐 행동하죠. 이게 얼마나 독한 얘기인지 아십니까?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악인이다. 이거야말로 자기가 세상의 주인 아닙니까? 여자분들이 자주 이러세요. 남자는 1번 유형이 많고요. 여자는 2번 유형이 많습니다. 너랑 연애하면 이럴 줄 알았는데 사실 실망했어. 그거는 네가 기대를 높이 해서 그렇지. 난 원래 이런 애였는데. 그리고는 나를 막 넌 왜 내가 상상하지 않는 그놈이 아니냐, 상상하는 그놈이 아니냐라고 나를 혼내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돼요? 3번은 어떻죠? 3번은 깔끔하죠. 1, 2번처럼 팔아먹거나 뭐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속이거나 누명을 씌우거나. 3번 깔끔해요. 너 되게 좋아. 결혼하자. 이젠 별로야. 이혼하자. 다시 마음에 들어. 재혼하자. 이젠 또 별로야. 이혼하자. 내가 매번 법적으로 깔끔하게 처리해 줄게. 난 내 마음 가는 대로 한다. 네가 너무 좋을 땐 네가 너무 좋기 때문에 좋은 마음을 표현해. 근데 네가 널 좋아하는 마음이 싫어졌으니까 난 그렇게 안 하는 거야. 나는 진심이 사라졌는데 이런 껍데기를 지고 있을 생각이 없어. 야, 근데 1년이 지났는데 내가 다시 진심이 생겼다? 저는 되게 항상 진심으로 연애했어요. 항상 진심으로 대했고요. 저는 양다리 건진 적 한 번 없고요. 나는 누군가 사귀고 있는 사람한테 대시한 적도 없어요. 제가 얼마나 건전한 연애를 하는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항상 진심으로 좋을 땐 되게 좋아하다가 싫어지면 딱 정리해요. 어떤 연애예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연애죠. 이 연애에 상대방이 있습니까? 그 여자는 이혼하고 싶었대요? 이혼하기 싫었대요? 그 여자는 재혼하고 싶었대요? 재혼하기 싫었대요? 다시 남자를 만나고 싶대요? 만나기 싫대요? 없죠? 내가 좋아진 거, 내가 싫어진 거, 내가 다시 좋아진 거. 자기 마음대로 하는 연애입니다. 자기가 쿨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사람도 이기적인 앞에 두 유형의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죠? 세 가지를 모아볼까요? 어떻게 됩니까? 1번의 남자, 저 여자 너무 아름다워, 저 여자랑 함께하고 싶어라는 1번과 2번의 여자, 이 남자랑 결혼하면 내 기대가 충족될 거라는 여자가 함께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번은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자기가 할 도리가 있어요? 없죠? 있어요? 없어요? 없죠? 결혼했어요. 벌써 사귀려고 내가 그렇게 했던 거지. 이미 사귀는데 내가 결혼하려고 그렇게 했던 건 결혼했는데 뭘 하겠어요? 1번은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럼 2번은 어떻죠? 자기의 기대에 못 미치죠. 그러니까 얘를 그냥 둬요? 그냥 두지 않아요? 그냥 두지 않죠. 태워요. 깨져. 복고. 그렇죠? 그러면 1번은 어떻게 돼요? 불편하잖아요. 엄청. 엄청 불편해요. 그럼 뭐가 밀려와요? 후회가 밀려오죠. 그렇죠? 2번은 뭐가 밀려요? 실망감이 밀려오죠. 그러니까 둘이 어떤 권리를 얻어요? 자기의 마음대로 할 권리를 얻죠. 그래서 2, 3년 정도 들들 볶다가 3년 차부터 자기 멋대로 살기 시작하죠. 되게 재밌지 않아요? 5천 년 전에도 이러고 살았나 봐. 지금도 그러고들 계시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타격을 주는지 아시죠? 여러분 1번에게 당한 사람은요, 저 사람이 날 진심으로 아껴주는 줄 알았더니 그냥 나에게 원하는 걸 얻으려고 그랬던 거야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요, 내가요 돈을 사기당했으면 괜찮아, 시간을 사기당했으면 괜찮아, 이건 인생을 사기당하는 거잖아요. 그 여자의 분노가 상상이 돼요? 인생을 사기당하는 거라고요. 그러면서도 농담이냐, 나 너 사기친 거야 이러면서 웃으면서 얘기한단 말이야. 잡은 고기에 미끼 주는 거 마냥 이런 얘기를 웃으면서요. 아, 그거 되게 죽여버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을 사기친 거예요. 반대로. 난 이 여자를 진짜 사랑해서 나름대로 내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여자는 뭐라고 해요? 모자라다는 거예요. 내 기대에 못 미친다는 거예요. 네 인생 때문에 내가 망가졌,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럼 그 남자는 어떤 감정을 느낄 것 같아요? 그 남자는 존재를 부정당하는 감정을 느껴요. 내 최선을 드렸는데 그 최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고 얘기한단 말이야. 그렇잖아. 그럼 그 남자가 느끼는 거절감은 어떤 거냐 말이에요. 여러분, 서로가 그렇게 찌르는데 그 관계가 남아납니까? 남아날 수가 없죠. 연애에 대한 얘기만 그런가요? 변주되죠. 연애뿐만이 아닙니다. 부모 자식 관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죠. 부모가 아이를 비난합니다. 왜요? 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애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애를 깨죠. 아니, 내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건 애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애를 깹니다. 자녀들은 가만히 있나요? 왜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모가 아니냐고 부모를 공격하죠. 부모가 마치 뭘 잘못한 것처럼. 부모가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아기를 갖고 날 공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모님 성격이 그 정도가 한계고 부모님 재정이 그 정도가 한계예요. 부모님 따낸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근데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모에 미치지 못한다고 부모를 공격합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을 때 친구에게 잘해요. 근데 한참 지내다 보니까 내가 가는 건 많은데 오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정리하죠. 내가 얻고 싶은 게 있어도 동료한테 잘해요. 하지만 가는 거 있는데 오는 게 적다고 싶으면 이유가 없죠. 직장에서는 마찬가지죠. 내 부하예요. 근데 내 기대에 못 미쳤어요. 그럼 내가 걔를 막 거의 죽여버리죠. 그리고 권리가 나한테 있는 것처럼. 그래도 돼요? 사람이 사람한테? 내 상사예요. 내 기대에 못 미쳐서 엄청 쉽죠. 그래도 돼요? 사람이 사람한테? 같이 얼굴 보는 사이에? 관계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근데 왜 연애 중심으로 얘기하냐? 여러분, 보편적인 사람이 그나마 이타적인 사랑이라는 걸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연애예요. 그렇죠? 굉장히 못돼 처먹은 놈이 그래도 사랑이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연애예요. 근데 그 연애마저 이기적으로 하면요, 그는요 사랑이라는 걸 배울 기회 자체가 정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걔는 정말 못된 거예요. 왜 너무 독하게 얘기했나? 연애마저도 내가 뭔가 얻고 싶고 내 기대를 충족시켜주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거 못 떼먹은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서 사랑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핵심 뭡니까? 모세가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아무리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얘기하고 길을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국가적인 논의를 할 때는 아,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고 뭐 가치가 어떻고 기업이 어떻고 정부가 어떻고 정말 입 바른 소리 하고 인문학 책을 보면은 막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얘기하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어서 또 교회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을 얘기하고 근데 막상 자기 삶에 들어가서는 구체적으로 좀 해볼까요? 여러분 직장 상사인데요. 사회도 되게 존경받는 CEO예요. 대안적인 사회를 만들고 뭐 이런 기업들을 하신대요. 그래서 막 기사에도 나오고 그래. 근데 그 상사가 진짜 성질이 개야. 사무실만 들어와서 지 마음에 안 들면 사람 완전 태워. 그럼 그 직장 부하 직원이 그 상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유 저게 진짜 무슨 이빨은 소리. 막 회사 홈페이지 들어가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걸? 걔가 인터뷰한 거 보면 아 정말 아우 막 이렇게 저 사람 뭐 어떻게 까발리 뭐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엄마가 내 성적이 마음에 안 들고 나를 사람 취급도 안 해. 그리고 엄마 아버지가 돈 많이 못 벌어온다고 막 맨날 볼까. 근데 교회 가서는 새가족부야. 그래서 막 새로운 분들 오시면 막 너무 막 사랑 많고 그래서 엄마 친구들이나 막 칭찬해. 니네 엄마는 정말 좋다. 그럼 막 미쳐버리겠죠 막. 어디서 고발하고 싶고 내부자들이 되고 싶고 막 어? 이 불의를 타파하고 싶고 그렇지 않겠어요? 응? 얘를 내 친구인데 누구나 칭찬하고 다녀요. 얘를 다 성품도 좋고 대안적인 삶을 살고 있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좋은 친구라고 다 좋게 얘기해. 근데 나만 알아. 얘 연애 정말 개같이 하는 거. 파는 것도 아니고 잠깐 만나다 버리고 잠깐 만나다 버리고 꼬셔갖고 좀 이렇게 하고 그러면 내가 보기에 아 그래 얘는 좋은 애지 연애를 좀 자유분방히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얘 알면 걔야 이러지 않아요? 그러잖아요. 무슨 정의가 내려져요? 여러분 여러분들 관계의 디테일에 당위적인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그냥 가식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정부 얘기하면서 의롭게 얘기한 거 얼마나 쉽습니까? 인문학 서적을 읽고 인간 가치를 얘기한 거 얼마나 쉬워요. 교회 와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 거 얼마나 쉽습니까? 근데요 그게 어디 적용돼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담론에 적용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담론을 바꾸는 건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어요. 책 한 권만 읽으면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건요 담론만 바뀌는 건요 그냥 그 사람의 인생을 포장하는 포장지에 지나잖아요. 그것이 어디 적용돼야 됩니까? 그 사람의 관계에 적용돼야 돼요. 그 사람의 연애에 적용돼야 돼요. 그 사람에게 가족에게 적용돼야 돼요. 그 사람에게 직장 동료에게 적용돼야 돼요. 그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진짜 바뀐 거예요. 그렇죠?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관계를 쓰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관계를 쓰는 기준은 자기중심적인 이기성입니까? 아니면 상대방을 배려하는 이타심입니까? 내가 관계를 할 때 항상 나라는 기준을 갖고 관계를 풀어나가십니까? 그러면 나와 그를 함께 보거나 혹은 때로는 자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더 많이 보기도 하면서 관계를 풀어나가십니까? 여러분의 관계의 주제, 기준은 무엇이 되고 있습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이것이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모세가 하는 연애에 대한 조언입니다. 네가 얻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지 말고 내가 값을 치르고 샀으니 되었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네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해서 네가 사기당했냐 그를 박살내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하면서 그게 사랑이냐 얘기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라고 모세는 얘기하고 있죠? 한 단어를 먼저 골라봅시다. 여러분 관계를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관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 해야 되는 첫 출발은 뭐냐면요 내가 이 사람을 아낀다라는 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첫 출발이에요. 내가 부모님이 내 기대에 못 미칠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을 아껴요. 그렇죠? 내가 내 자녀가 내 기대에 못 미치지 못겠지만 내가 내 자녀를 아껴요. 내 애인이 내 부인이 내 기대에 못 미칠지 모르고 내 생각이 안 맞을지 모르고 내가 그에게 해주는 게 귀찮을지 모르겠지만 내가 아껴요. 그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연애하시는 분들 그 아끼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 아끼는 마음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오래 연애를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하셔도 그 아끼는 마음이 잊혀졌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아낌 때문에 출발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없이 출발하셨어요? 설마? 막 기대 갖고 뭔가 뭐 그 아름다움에 연연해서 출발하셨습니까? 그런 케이스면 여기 안 나온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알아서 들어 하셔야 돼요. 헤어져. 왜 그러고 만나? 아니면 다시 아끼기로 결단을 하든가. 그렇죠? 뭔가 계기가 있어야죠. 아끼는 마음으로 출발하는 거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을 아껴요. 내가 내 동료를, 내 가족을, 내 애인을 아낍니다. 그게 내 첫 단추여야 돼요. 저 사람이 나한테 이걸 해주겠지? 그러니까 첫 단추가 되는 모든 관계는 무너집니다. 내가 저를 아낀다가 내 관계의 첫 단추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단계가 어디로 갑니까? 첫 번째 본문에 나왔던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한테는 적용이 잘 안 되지만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 고대 사회에요. 여자는 가축 취급 받았어요. 포로는 더 가축 취급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19세기까지만 해도요. 부끄러운 과거지만 미국 사회에서 흑인 포로, 흑인인 노예를요. 성적 대상으로 삼는 게 만연한 문화이기도 했어요. 심지어. 이게 해결된 게요. 100년, 200년도 되지 않았어요. 신분제가 있을 때 나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에 대해서 성적 대상물을 삼는 건 일반적인 문화였습니다. 그 당시. 근데 그런 사회에서 지금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네가 널 진짜 사랑하잖아? 그럼 네가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그 사람을 먼저 나랑 사귀는 거랑 말거나 상관없어요. 먼저 종에서 해방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나랑 안 사귀어도 가고 싶으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봤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주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내가 그에게 나 괜찮겠냐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내가 아끼잖아요? 그럼 두 번째 돌봐야 돼요. 이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이중성이 있어요. 돌봄을 받고 싶은 마음도 있고 돌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죠? 사랑에는요. 그가 날 안아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그를 안아주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매번 안기고만 시키세요? 아니죠. 안아주고도 싶죠. 사랑에는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요. 두 가지 마음에서 어떤 마음이 내가 가야 되는 원인이냐면요. 나는 안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저도 안아주고 싶은 마음으로 오면 우리가 서로 안아주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둘 다 안으라고 이렇게 어깨를 들이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돌보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이 사람의 정서와 환경과 아픔에 대해서 내가 돌보는 마음으로 가는 게 두 번째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 다음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실망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품어야 된다고 하시죠. 그렇죠? 여러분, 상대방의 단점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상대방의 단점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근데 사랑한다는 건요. 그 부딪히는 걸 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해봤잖아요. 단점 다 있으시잖아요. 그거 안고 살잖아. 여러분들의 단점 때문에 불편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상대방 단점보다 내 단점 때문에 훨씬 힘들거든 사실 인생이. 내 단점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아 내가 또 이랬고 아 내가 다 마음에 안 해. 근데 여러분 그 단점을 갖고 나를 볶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자기 비하로 가죠. 체념으로 가죠. 포기로 가죠.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내 단점을 안고 사는 거예요. 이런 장점도 있지만 이런 단점도 있지만 이런 장점도 있잖아 하고 내가 나를 안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랑 내가 사랑하는 관계잖아요. 그럼 단점을 안고 사는 거예요. 엄마의 단점을 안고 사는 거고 아버지의 단점을 안고 사는 거고 내 배우자의 단점을 안고 사는 거고 내 자녀의 단점을 안고 사는 거예요. 그냥 그 단점을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단점이 있다고 해서 이 관계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냥 그 단점은 단점이에요. 포용이죠. 수용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지속성이죠. 내가 그러고 싶을 때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러고 싶을 때나 그러고 싶지 않을 때나 그러고 싶거나 그러고 싶지 않은 건 내 감정에 지나지 않고 내 진심은 그를 아끼는 거니까 내가 감정에 찾고 흔들리지 않고 그를 아끼는 진심대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네 번째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아낀다는 진심을 기억하고 내가 그를 돌보고자 하는 걸 기억하고 일정한 단점을 품고 가는 게 인상이라는 걸 깨달으며 항상 그 진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할 때 내가 이런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일 때 그리고 상대도 나에게 그럴 때 그 둘은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연애입니다. 모세가 얘기하는. 그게 당신의 연애가 돼야 되는 거고. 그게 진짜 연애예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데 상대방은 나한테 그렇지 않아. 그건 뭐예요? 사역이에요. 목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연애에서 목회를 하시면 안 돼요. 에? 나만 그렇다. 그건 아니지. 그건 상대방이 나를 소비하는 건데 그 영혼을 아껴서 아가페적으로 돌보실 생각이 아니시라면 그건 아닌 거죠. 근데 내가 그렇고 그도 그럴 때 가족끼리도 사실은 사역해요? 아니죠. 가족은 함께 가는 거죠. 나도 그렇고 그도 그럴 때 그래서 내가 그러면서 그에게도 그러길 요청하실 때 관계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나 혼자 계속 그래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지만 나는 그러지 않으면서 그에게 나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도 더 말이 안 되죠. 내가 그렇게 해나가면서 그도 나한테 그렇게 해주기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관계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마무리합시다. 우리는 이거 되게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뭐지? 우리는 좀 상대적으로 뭐라고 할까? 당위가 많다고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의 시대, 우리의 시대가.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 자아와 관계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를 갖고 살아가는데 이 시대에는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에서의 당위가 되게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신을 어떻게 만들어가야 된다 이게 되게 많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사회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당위도 되게 많아요. 이 개인적 자아와 사회적 자아에서의 당위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튀냐 하면은 관계적자, 관계에서만큼 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마음들이 되게 많아져. 그래서 관계에서도 지금 설교한 것처럼 아껴움을 기억하고 돌보고 이런 당위를 얘기하면 확 답답해. 약간 확 부담스러워. 왜요? 1번과 3번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2번마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왠지 숨통이 막히는 느낌이라고 할까? 내면적자도 당위적으로 해야 되는데 사회적자도 당위적으로 해야 되는 것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관계적자에 대해서 어떤 당위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니까 딱 답답해지는. 그래서 사실 아 목사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저는 혼자 살래요. 이렇게 되는. 아 그렇게 안 할래요. 아 그렇게 하는 게 힘들어요. 언제 거기까지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관계를 좁힐래요. 난 넓은 관계를 맺지 않겠어. 난 세 명 정도 그런 관계를 맺고 나머지는 나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나가시는 거죠. 왜요? 1, 3번에 눌리니까 2번만큼은 좀 그렇게 됩니다. 2번에 이런 반발심이 이런 게 생기면 또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 보상심리처럼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가냐면 내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인데 내 애인한테만큼은 정말 더럽게 정말 내 내면의 바닥을 보여주고 정말 나쁜 짓을 하고 하는데도 이 사람이 나를 수용해주면 이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려는 패턴이 생겨요. 내가 되게 못되게 해도 이 사람이 나를 품어주면 아, 이 사람이 나에게 진정한 사랑을 갖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생겨요. 이게 보상심이에요. 다른 데선 당위로 해야 되지만 여기서는 당위로 하지 여기서는 당위로 하지 않고 완전 내 멋대로 해도 저 사람이 다 오케이가 될 때 그럼 나를 사랑하는 거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걔는 슈퍼맨 컴플렉스가 있거나 아니면은 거절하지 못하는 심리 박약이거나 혹은 여러분들이랑 사귀는 게 인생의 소망이라 미쳐있는 애일 수도 있어요.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받아주네. 아, 나를 정말 사랑한가 보다. 아, 뭐야. 여러분, 제정신 박히고 사랑하는 애들 그거 다 안 받아줘요. 그게 건강한 게 아니잖아. 아니, 또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했네. 꼭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사랑해서 받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항상 예외가 있지. 또 너무 갔네. 미안해요. 아, 그런 숭고한 사람도 있어요. 이런 식의 사랑관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남자건 여자건 어떻게 됩니까? 남자건 여자건. 기다리게 되죠. 누구를? 메시아를. 내가 아무리 내 멋대로 해도 나를 받아주고 용납할 메시아가 필요하잖아요. 그게 여자한테는 백마탄 왕자님이고 남자한테는 구원의 마리아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완전 개차반처럼 해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는 그 구원의 말이야. 내가 막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나를 끌어주는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거죠. 그냥 다들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어디서? 대합실에서. 이 대합실이 미어 터지는 거야. 그거 기다리는 남자들 여자애들이 사실은 지들끼리 사귀어야 되는데 아, 너도 기다리니 나도 기다린다 잘해봐라 잘해보자 그러고 막 기다리는 거야. 차도 안 오는데 아 근데 진짜 내가 짜증나는 게 가끔 차가 와요. 세상은 참 변수가 많아서요. 가끔 백에 하나 천에 하나는요 그런 구원의 여신상 같은 여자를 만나서 완전 애가 인생이 망가졌었는데 여자 잘 만나서 풀리는 애가 있어요. 진짜 여자가 아껴줘서. 그렇죠? 그리고 애가 진짜 문제가 많았는데 남자를 잘 만나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런 로또가 하나씩 맞는 게 다른 사람을 로또를 사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대합실에서 다들 그 로또를 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차도 오기를 기다리면서. 사실 지들끼리 사귀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 수준이다. 아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아, 왜? 나 너무 갔어? 미안해. 괜찮아요. 일부 땐 좀 이러진 않았는데 일부 땐 내가 이 설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되게 고민했다. 그래서 확 갔어요. 가정으로 확 넘어갔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재밌으니까 좀 더 갔네요. 하여튼 생각해봐요. 그 대화실에서 서로 응원하면서 있는 거잖아요. 오지 않는 차를 기다리며. 우리 수준이 비슷하잖아요 사실은. 거기에 여러분들 나이 때 여러분 메시아가 되려면 그 정도로 성숙하려면 지금 50대 중반 정도 되셔야 되는 줄도 있는데 괜찮겠어요? 여러분들 나이 때 비슷한 삶의 정황을 걸어온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성숙도를 갖고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구원하고 품어주고 다 받아줄 만큼? 글쎄요. 그 사람이 그런 이유는 미성숙한 부분이 어떤 미성숙함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요? 그래서 막상 어느 점이 되면 오히려 그게 나에게 크게 부딪히는 가시가 되지는 않을까요? 여러분 1번과 3번에 억압이 있으니까 2번이 강해지고 2번이 강해지다 보니까 보상 심리가 생겨서 나에게 나를 다 수용해 주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는 정의를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비약의 연속이라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그 논리가 사랑이랑 상관이 좀 없다는 걸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의도는 순수합니다. 왜요? 이 사람의 가장 깊은 의도는 뭐예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매달리고 싶다는 게 이 사람의 진심이 아니에요. 나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하는 진정성 있는 관계를 맺고 싶다는 게 이 사람의 진심이에요. 이 사람의 진심의 순수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 의도가 좋으니까 다 좋다고 하는 건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사회에서 그런 사람 만나면 답답하시죠? 그렇죠? 의도가 좋아도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의도가 좋으니까 여러분들의 방식도 맞다고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 좋은 의도가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보상 심리와 어떤 억압과 분출의 논리를 거쳐서 나가 막 해도 다 받아주는 게 사랑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건 왜곡됐다는 생각을 좀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방식에 대해서 변화를 가지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아끼는 마음이 생겨서 그렇죠? 혹은 누군가가 나를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고 해서 출발은 어딘 쪽이든 상관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아껴가는데 그 사람도 나를 아껴가는 과정, 그 사람이 나를 아끼는데 나도 그를 아끼는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아끼는 관계가 되어져 가는 것이 진정한 연애여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부부생활이어야 됩니다. 그렇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꼭 지금 성경이 연애에 대한 얘기만 하는 거겠어요? 아니죠. 그게 우리의 가족이어야 돼요. 내가 기대에 못 맞췄다고 공격하는 거나 내 이익만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가족을 사실 아껴요. 여러분 최근에 뭐였지? 나 이름을 까먹었는데 아버지에 대한 CF 페이스북에 돌아다니던데 보신 적 있으세요? 아버지 영상 보여주니까 뭐 아들들이 막 또 이렇게 울고 요즘에 그런 정서적인 장난 갖고 자꾸 회사 홍보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그 중심에 부딪혀지는 게 있죠. 아끼는 마음, 그쵸? 가족들한테 그게 있어요.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내가 내 회사 동료들에서도 모든 사람과 그럴 수는 없지만 여러분 가운데 좋은 관계가 됐다는 사람과 아끼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과 그럴 수는 없어요. 하지만 많은 사람과 아끼는 마음에서 출발하셔요. 이렇게 아낌과 돌봄과 그리고 내가 그 사람을 감내하는 수용과 유지, 지속성을 갖고 나아갈 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요 라고 자꾸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손을 먼저 벌려서 때로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사형만 할 때도 있죠. 하지만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누군가 그렇게 사랑해 준 거. 하지만 걔가 계속 나를 뜯어먹으려고 하면 털어내야겠지만 내가 이렇게 손을 먼저 벌릴 때 누군가 벌리고 있는 그 손과 맞잡을 수 있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으면서 누군가 나에게 그려줘야 한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들이 내 동료들이 내 애인이 내 친구가 먼저 나에게 그려야 된다고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손을 벌릴 때 그 손과 맞잡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 마칩시다. 재밌지 않아요? 5천 년 전에도 이러고들 사셨다는 게 내가 그 5천 년 전에 인류나 비슷한 짓을 계속 하고 있다는 게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 이걸 좀 넘어서 봅시다. 5천 년 전이나 3천 전이나 2천 년이나 아유 남자 여자들은 다 그러고들 있어. 1번의 남자와 2번의 여자가 만나서 3번의 결혼 생활을 하는 거야. 나는 그 반만 년을 이어온 루틴을 좀 넘어서 우리 평범하게 사는 거 싫어하잖아요. 네? 이 반만 년을 이어온 루틴을 넘어서 내가 이기적인 연애, 이기적인 가족관계, 이기적인 사회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실은 그들 아끼는 마음이 있다는 걸 깨닫고 손을 벌리는. 그래서 누군가 나를 볼 때 제 말은 참 그렇게 하는데 사실 되게 이기적인 애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 쟤는 정말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사는 애야 라고 알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관계에 작은 한 귀퉁이에 하나님의 기준을 적용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새로운 삶이 나에게 찾아오는 축복을 누리실 거예요. 담론만 변화시키시면 목사님 저도 진리를 추구하는 가치에 동의합니다. 사랑이 인류에 대한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담론만 바꾸시면 그 얘기를 할 땐 그런 듯한데 사실 내 삶은 아무것도 안 바뀐 걸 느끼실 거예요. 왜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기 때문에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일도 맡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담론 이후에 작은 것에서는 아, 난 싫어. 그래도 난 제가 싫어. 아, 난 이래도 이게 싫어. 라고 고집부리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기준들을 써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관계를, 삶을 만져가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새로 시작하심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랑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나랑 가까이에 있는 사람에게, 내 가족에게, 내 애인에게, 내가 연애를 했을 때,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 지금, 그리고 내 회사 옆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가 거기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기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 알고 실천하고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면서 고백하면서 우리 10여 분 동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할 텐데 그가 오신 이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 가사들을 좀 구체적으로 상상하시면서 찬양하시면 어떨까요? 보시면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겠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죽어야 살겠고 져야 승리하는, 기독교에서 많이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큰 명제들을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의 관계 속에서 내가 정말 내 애인에게, 내 친구에게, 내 가족에게 죽어야 살고 져야 승리하는 법칙들을 정리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인류를 사랑하는 건 참 쉬운 일이에요. 옆 사람을 사랑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보편적인 대중을 사랑하는 건 참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내가 가치적인 세상이 돼야 된다고 얘기하는 건 쉬운 일이에요. 하지만 내 생활에서 이해관계를 조금씩 포기하면서 불편해지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일에서부터, 이 벽돌에서부터 세상이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막연한 구름 같은 이야기들에서부터 세상이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 관계의 작은 벽돌을 쌓아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조금 더 작은 적용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죽어야 살고 져야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사오니 내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내 가족에서 이런 일들이, 내 사회 현장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맡은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세상 가장,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십자가의 길로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지으신 그대로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우리 한 번만 통성을 기도할 때 우리 간구하며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건 건강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가 원하는 건 건강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세상에서 그냥 뚝 떨어지길 바라셔서는 안 돼요. 내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기로 결정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내가 건강한 관계를 소원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내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겠습니다. 나에게 그것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시면 여러분들 관계를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면 우리 한 번만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저앉아 혼자 있다 울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나도 이기적이면서 이기적인 자들 가운데 둘러싸여 저희가 세상을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저희가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일어나 글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자리에 주저앉아 있으면서 내가 나도 이기적이면서 세상에 이기적임을 원망하고 누군가 나에게 이타적인 해주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일어나 사실 내가 아끼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 마음들을 표현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끼는 사람들을 돌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끼는 사람들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아끼는 사람들을 돌보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도 나에게 다시 한 손을 내밀고 우리 함께 손을 붙잡고 서로가 서로를 지키며 사랑하들을 정말 쓰러 지켜지고 하여 주옵소서. 아니 저희의 연애가 이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어디에서보다 이기적으로 오히려 나의 함부로함을 받아주는 것들을 사랑이나 우애하며 사랑한 자들 없게 하시오며 아니 저희가 여기에서만큼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아니 동일하게 나아가는 것은 사람에 대한 변하지 않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변하지 않음을 믿고 내가 돌보며 사랑하며 아끼며 걸어가는 길 가운데 서로 함께 가는 일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가 함께 관계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가 함께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관계 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상처받았고 고립되어 있고 그래서 이기적인 주변 사람들 그들을 막아서느라 급급한 어느 날 나 홀로 남겨져 있는 것들을 보면서 피로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희 현재인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 가운데 관계의 복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사랑하고 사랑받으며 더불어 살아가는 일들이 저희의 연애에서 저희의 부부관계에서 저희의 가정에서 저희의 친구관계에서 저희 직장에서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런 소원을 갖고 있사오니 이 축복을 기대하오니 내 이기심을 털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도 이기적이면서 이기적인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는 이타적으로 결정하고 내가 갖고 있는 작은 아끼는 마음들에 집중하며 내 아끼는 사람들을 먼저 보듬으며 그렇게 한 걸음씩 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서 그 관계의 축복이 나와 이 주변에 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움직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럴 때 내가 상처받고 막아서느라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가서고 변화시키며 함께 있는 그 아름다운 관계를 내 연애에 내 가족에 내 사회에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님의 교통하심이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살아기를 소하는 모든 심령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서로 주님께 감사의 박수 나누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